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측면, 이주한다는 측면에서 그 장소가 가나안이 아닙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이었어요. 자기 선조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가서 머무르고 그곳에 가서 살 곳,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가나안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주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이상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새로운 삶을 내가 그곳에서 살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 살 곳을 이주한다는 그런 단순한 개념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산다라는 이런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영적인 가나안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곳에서는 다른 그 어떤 대상이 아닌 바로 그들이 응시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유사들을 통해서, 관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에 백성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이 언약궤를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쫓으라는 거예요. 그 장소를, 너희 장소를 떠나서 그 언약궤 뒤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영어 보면 When you see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your God 그렇게 돼 있죠. 언약궤를 보거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약궤를 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는 언약궤를 보아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 뒤를 쫓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본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희 무리들과 함께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또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10장 3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세대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그 광야길을 행진할 때 누가 앞장서냐면 언약궤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난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이 앞서서 행하셨다 이런 거죠. 언약궤가 앞서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3일 길이나 벌써 앞에서 언약궤가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행하는 이런 놀라운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광야길을 행진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건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1세대들 출애굽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출애굽했는데 이제 광야 이제서 사람들이 행진하고 있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데 그 앞서서 행하셨던 분이 그것이 뭐냐면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그 보고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는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에서 어떻게 행진하냐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쫓아갔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은 언약궤 뒤를 쫓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자기 그때 비로소 자기들이 자기의 곳을 떠나서 그 뒤를 쫓는다. 그러면 언약궤 를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유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언약궤가 왼쪽으로 가면은 언약궤와 더불어 왼쪽으로 갔고, 언약궤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언약궤가 스트레이트하게 직진하면은 직진 따라갔습니다. 언약궤가 언덕을 넘으면 언약궤와 더불어 언덕을 넘고, 언약궤가 가는 대로만 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언약궤를 쫓아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이 언약궤 뒤를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뒤를 바짝 졸졸졸졸 쫓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약궤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신앙, 이게 뭐 여러분 이상한 신앙 같지만은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약궤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광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광야 여기서 뭐 언약궤 필요 없어, 내가 언약궤 앞으로 나갈 거야 하고 자기가 만약에 앞에서 내가 진두지휘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백성은 언약궤 앞이 아니라 언약궤 뒤에서 그를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시사합니까? 오늘 크리스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진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뒤를 쫓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안다는 거죠. 이 언약궤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언약궤 뒤를 쫓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철저히 언약궤 뒤만을 쫓아가는 삶, 언약궤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바로 그 말은 언약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해줘요?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앞에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나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고 언약궤 앞에서 멈추고 언약궤를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철저히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쫓는 삶, 바로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내 생각을 제거하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쫓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도인은 정말 그리스도를 쫓는다 하면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내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헌신이 아닙니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가장 성숙한 모습을 보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성숙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뭐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뭐 여러 가지 뭐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숙의 척도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는 것 같다고 하고 은혜 많이 받는 것 같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부인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사생누각입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와장창창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죽이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만 쫓는 삶,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광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뒤만을 철저히 졸졸졸 따라갔던 그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 오늘과 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언약궤를 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쫓는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쫓을 때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만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를 쫓는다는 것은 언약궤가 가는 곳으로 나는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시는 분이 많아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로 이래로 자기들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믿고 쫓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언약궤 뒤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만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도 없고 내 뜻대로 내가 하겠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언약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쫓아가는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궤 뒤를 쫓아가는 삶은, 이 언약궤 뒤를 쫓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쫓아갈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쫓아가는 자,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이 길이 옳은 길인가? 무엇을 그들이 판단하고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믿음으로만 그것을 결정하고 믿음으로만 언약궤를 쫓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쫓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을 때 무엇으로 쫓습니까?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따릅니까? 믿음으로 따라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믿음으로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광야 행진할 때 믿음으로만 하나님 따르기를 원했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쫓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이 맞는 길인가 안 맞는 길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믿음장에서 보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진의 관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만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내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내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측면에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언약궤를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믿음으로 쫓아갈 때뿐만 아니라 여기서 언약궤가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듯이 우리가 이 언약궤 뒤를 쫓아간다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를 표현해주고 인도함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우리의 삶은 단순히 하나님 쫓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쫓습니까? 쫓기를 원하십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쫓지 마십시오. 막연하게 하나님 나 바라봅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임재를 구하며 쫓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은혜 없이 하나님을 쫓을 수 있겠어요? 은혜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쫓는 자, 쫓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만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 은혜 임재를 갈구하고 있는가, 추구하고 있는가, 간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은혜 없이 쫓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내 자신의 힘으로만 쫓고 내 자신의 힘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쫓는 그런 삶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힘,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온전히 주님을 쫓고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이 모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모세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언제 정말 주님을 쫓고 언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까?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시리에 빠져서 정말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모세가요, 그 임재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정말 그가 자기의 그 동족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정말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행진하면서도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죠. 물이 없다, 사람들이 불평하고 뭐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 가운데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돌로 자기를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순간에서 모세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기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했나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은혜,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로 하여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결단을 내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임재가 나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고 또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행사가 모든 행사가 다 형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그가 경험한 게 뭐였어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가 요셉이 경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요셉이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한 번도 요셉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요셉이 불평했다, 누구를 원망했다 그런 대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지면서 그토록 원망하고 그토록 사람들한테 불평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한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그 임재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과 같은 삶, 여러분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의 생애 속에서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위로와 안위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쫓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임재, 그의 은혜 임재를 충만히 우리가 추구하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려고. 예수님께 잡히지 않았습니까? 잡혔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임재를 그가 기억기 하기 때문에 그가 그 임재를 추구하고 그 잡힌 바 된 것을 쫓으려고 계속해서 그 생애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쫓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쫓아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바라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이요,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언약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주고 그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쫓을 때, 믿음으로 쫓을 때 충만한 그의 임재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쫓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례적인 어떤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나 체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인내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례적 체험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라, 어떤 신비적인 체험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례적 체험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바라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영어로 보면 Let us fix our eyes upon him.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그에게 고정시켜라. 그에게 못 박으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여 온전,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을 단순히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을,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못 받고 고정시키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분을 쫓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쫓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임재를 구하며 언약궤를 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시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는다, 이것이 아니죠. 언약궤를 쫓는 데 있어서도 어떤 규칙이 있고 방법이 있고 지시해 주시는 지시사항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 언약궤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언약궤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어디 가서 한번 보자. 그러다가 이제 그 사무엘상에도, 사사기에도 보면 사무엘상이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는, 언약궤를 잊어버리다 나중에 찾을 때 사람들이 죽는 경우를 보게 되고, 다윗 시대에도 웃사가 이 언약궤를 이렇게 캐링하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만지게 됩니다. 그럴 때 거기서 죽게 됩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절대성, 신성, 거룩성이 바로 언약궤가 상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규칙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은 상고가 또 2천 규빗쯤 되는 것은 멀리서 보라는 거죠. 이 2천 규빗은 지금 뭐 단위로 따지면 한 900m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좌로 우로 옮기시 저기 가는 그런 어떤 디렉션을 방향을 보여주시는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멀리서 바라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방법에 입각해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은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안다. 어느 쪽 길로 가야 될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해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쫓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쫓아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의 방법대로, 생각대로, 기준대로, 체험대로 하나님을 쫓는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늘 주지시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분의 뜻대로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쫓습니다. 언약궤를 쫓는 가운데 이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다가 많은 경우에 잘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체험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작 성경은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체험을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입각해서 주님을 쫓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쫓으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쫓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임재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방법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방법대로, 나의 생각대로 쫓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체험, 지식 이런 걸 철저히 부인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 삶이 하나님을 쫓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과거에 경험해보고 내가 이런 체험을 해보고 나의 이 생각대로 이 나라는 사람, 이 나라는 자의 그 생각이 하나님을 쫓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의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부인하라. 이 부인이 첫 번째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인이 되어야지만이 모든 것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심지어 언약궤를 쫓는 데 있어서도 어떤 규칙을,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대로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어떤 관념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가르쳐주시고 지시한 바에 의거해서 내가 주님을 쫓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같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믿는 것이 잘못 믿었던 것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여기 하나님을 따라서 언약궤 뒤를 쫓는 하나님을 쫓는 자에게도 이렇게 방법이 규칙이 나와 있듯이 오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쫓는 자에게도 성경은 방법, 말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 받은 이후에 내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그런 어떤 태도, 그런 스페시픽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이 성경을 이 말씀을 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성경을 혼동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곡해하는 그 이단 가운데 두 가지의 이단은 여러분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내가 구원 받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만 구원 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이것도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 받았기 때문에 믿음 이후의 삶이 필요 없다. 자동적으로 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믿음으로 구원 받았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 구원 받았지만 또 그 구원을 온전히 구원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행위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행위라는 것은 구원 받은 사람이 마땅히 맺어야 할 결과입니다. 열매지. 구원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결과를 말하는 거지, 구원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야 된다, 이거 다 잘못된 이단적 사상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그런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한다고 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을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포지션에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잘못된 것을, 이단적 사상을 잘못해서 계속해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차라리 그게 다행이고요. 근데 내가 가르치는 포지션에서 잘못된 사상을 계속해서 가르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구원이 뭔지, 구원으로 믿음을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굉장히 온전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로서, 하나님을 쫓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바를 구체적으로 지시해주고 가르쳐주시고 그 가르쳐주신 바에 따라 사는 거,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어떤 경험에 의존해서 주님을 쫓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결한 거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엔 성결된 삶을 사는 자들의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내가 성결된 삶을 살지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그의 임재의 은혜를 누구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성결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말 내가 성결된 삶,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는 있죠. 성결된 삶을 살지 않아도, 그것은 그 사람이 성결된 삶을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그 회개를 통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임재, 그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끊임없이 내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된 삶으로 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케 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외적인 성결을 말하고 있나요? 겉으로 뭐 의복을 깨끗이 하고 어떤 형식적인 의미에서 손을 씻고 그런 어떤 겉으로 하는 그런 성결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내적인 성결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결케 하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응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히 살아가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이 성결한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지키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된 삶,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성결한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이 성결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성결하라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받은 자, 성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특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결한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결을 유지하고 성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됨을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성결이라는 것, 또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 자체가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거룩이라는 말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도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결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목적과 그의 영광과 그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바가 바로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 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 유대민족에게만 국한되어지는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누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셨다, 세워주셨다, 불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문자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성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역적인 의미에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거기 가서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의미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사무엘 왕 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한테 이런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인간적인 왕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왕이라는 것은 바로 이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이 이 세상에 있는 나라를 말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바로 이 가나안을 뜻하고 있다.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영원히 살 곳, 바로 그것이 영원한 가나안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가나안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그러한 가나안 나라를 우리가 고대하고 또한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 것을 알기에 이 땅에서도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또한 주님만을 쫓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